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가 필리핀 정부의 남중국해 관련 소송 판결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는 오늘 판결에서 중국이 남부 해안을 따라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설정하고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의 행위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은 한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로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는 국제조약입니다.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내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 해역을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이 암초의 환경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무효이고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리, 이익은 어떤 환경 아래서든 이번 판결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으며 이번 판결은 필리핀과의 분쟁에 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매일 잔인한 고문이 벌어지고 도주 시도 시 대부분 곧바로 처형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ISIL의 민간인들에 대한 통제 방식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탈출을 막는 실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사례 가운데는 이슬람교에서 금하는 담배를 판매한 남성이 18일 연속 구타를 당한 일과 이슬람 규정에 따라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여성 ISIL 요원 15명이 달려들어 수시로 물어 뜯는 처벌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미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 총격 사건에 희생 경관 추도식에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총격 사건과 관련해 연설하는 것은 재임 중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또 경찰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온 흑인 총격 사망 사건 뒤 온 국민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백악관에서 법집행 관리들과 활동가들, 민권 지도자들, 전문가들과 함께 경찰과 대중 사이의 단절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만난 뒤 믹 니콜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을 면담하고 미군들의 노고를 치하할 계획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잔류 병력을 8,40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의 나토군 병력 12,000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 국가 계좌들을 폐쇄하기로 한 미국 시티은행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시티은행이 사전 통보나 의사소통 없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과 뱅크 오브 베네수엘라의 계좌 폐쇄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금융 봉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들 계좌는 미국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며 최근 미국의 킴벌리 클라크 공장도 문을 닫았지만 베네수엘라의 전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뉴욕 채널 차단과 미북 관계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북한 측에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Pyongyang to adhere to its commitment to the Vienna Convention.
미국 의회가 2017년도 국방 국무분야 세출 법안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습니다.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뉴욕 채널을 차단하고 북미 관계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죠. 미국은 북한 측에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억류 중인 미국인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미 북간 뉴욕 채널 차단 등을 통보한 북한의 최근 수사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은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Pyongyang to adhere to its commitment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grant consular access.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지킬 것을 충고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영사 접근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뉴욕의 대표부를 통해 앞으로 미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유일한 접촉 통로인 뉴욕 채널도 완전히 차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뉴욕 채널 차단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 간 사실상 유일한 대화 창구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의 이번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It means nothing. I must say, withdraw their entire delegation to the UN mission. It's always going to be a New York channel.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의 외교관을 철수시키지 않는 한 뉴욕 채널은 그대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이 이번 발표로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거나 반대로 대화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관들이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시 권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대화 공간은 남아있게 돼 양측의 대화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의 이번 발표를 미국 측의 실망감을 표출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는 일각의 해석은 다소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토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 역시 북한의 발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스토로브 전 과장은 미국이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뉴욕 채널을 언급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도 뉴욕 채널이 기관이 아닌 단순히 국무부 동아태국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의 대화를 의미하는 만큼 마치 텔레비전을 켜듯 언제든 채널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학 선임연구원은 뉴욕 채널의 차단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as a lot of give and take, a lot of interesting, useful discussion. I think more recently it's not like that anymore, and that it's just each side.
미트 연구원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뉴욕 채널을 통해 미북 간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았고 흥미로운 토론도 자주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선 뉴욕 채널이 활용되는 빈도가 크게 줄었고 내용 면에서도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위트 연구원은 북한과의 유일한 대화 창구가 없어지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표가 미국 정부 관계자와의 대화 중단인지 어떤 미국인과도 접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위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뉴욕 채널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를 창구로 삼아 이루어지는 외교적 접촉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뉴욕 채널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한 지난 1993년 당시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가 뉴욕에서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것이 계기가 돼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무부와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인 물밑 접촉을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 논의를 위해 뉴욕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북한 역시 지난해 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이메일을 보내 평화협정을 제안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에 반발해 이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미국에 통보를 했죠. 이에 따라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신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 당국이 지난 10일 뉴욕의 대표부를 통해 앞으로 미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 조치에 반발해 나온 겁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원비어 씨 등 두 명입니다. 원비어 씨는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생으로 지난해 말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올해 1월 2일 북한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2월 29일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백하고 사죄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severity of my crime.
And I 2016년 1월 1일 이른 아침에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북한인들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비어 씨의 기자회견은 사전에 기획된 북한 당국의 의도에 짜맞춰져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16일 원비어 씨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입니다.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sentence is unduly harsh for the actions Mr. Warmbier.
이어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때 북한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2일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 간첩 행위 혐의 등으로 북한 보안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3월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5년부터 중국 옌지에서 기업 활동을 했으며 2008년 8월부터 라산 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와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4월 29일 열린 재판에서 김 목사가 국가정보 근무와 간첩 행위를 감행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10년 노동 교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억류 중인 원비어 씨와 김동철 목사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언급한 전시법이 따로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전시법을 거론한 것은 전시 상황에 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대북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를 전시법을 적용해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의회가 2017년 회계연도 세출 법안을 검토 중인데요. 여기에 북한에 대한 원조와 경제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국방부와 국무부의 2017 회계연도 세출 법안에 북한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명시됐습니다. 지난달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상원 전체 회의에서 곧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 국방 세출 법안은 책정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에 첨부된 하원 보고서는 북한이 50년 이상 한반도에서 도발과 긴장 고조 전략을 이용해 국제사회가 자국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불행히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정은의 선동적인 행동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상원에 발의된 2017 회계연도 국무 대외 운영 세출 법안도 경제 지원 기금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에 위해서 쓸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제 지원 기금은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특정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대북 경제지원기금으로 각각 350만 달러와 250만 달러를 책정해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이 기금을 한 번도 배정하지 않았고 국무부 관련 부서가 자체 예산에서 별도 책정해서 지원해왔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국무부 세출법안을 동반하도록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인 행동과 핵무기 개발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협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 회계연도 국무 대외운영 세출법안은 북한에 대한 VOA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의 방송시간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책정하도록 했고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친지 상봉과 관련한 협의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북한의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의 상봉을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법안 내용이 세출 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이산 가족 상봉 기회를 한국 정부 당국과 논의하고 국무부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는 미국 내 이산 가족들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협의해야 합니다. 또 국무장관이 2004 북한인권법에 따라 의회에 매년 제출하게 돼 있는 보고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장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위성사진에 소형 차량과 광산용 운반 차량이 포착된 점을 들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편승에서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주변 나라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담화에서 미한 양국이 배치를 결정한 사드가 한반도의 주변 나라를 겨냥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주변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북한의 국영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1차 공격 목표로 삼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주변 나라가 어디인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앞서 11일 오전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 경고에서도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발 움직임에 편승해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북한이 대북 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사드 문제로 돌려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과 합의를 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제재 뭐 이런 것에 이슈를 좀 이렇게 사드 문제로 돌리면서 이제 한미일 대 중국 러시아의 어떤 그런 간극을 자꾸 넓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더 합심해서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안보상 북중러의 이런 구도와 한미일의 구도로 가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국가 이익에 훨씬 더 부합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기들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전 박사는 북한이 사드 배치에 대한 수사적 외교를 펼치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으로 사드 배치를 강조한 만큼 대남 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도 북한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중 관계 회복은 물론 미중, 한중 관계 균열을 노린 움직임으로 결국 북한의 목적은 대북 제재 완화라는 지적입니다.
중국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게 북한의 뭐 포지션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북중러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력적이지 않아야지 북한한테 유리하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닌 방어용 무기 체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드는 단순한 방공포병 중대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과 한국 내에서 일개 포병 중대인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주변국들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한반도 주변국들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지난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 발표 이후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핵 타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외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영 매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미국 행정부가 최근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시킨 사실이 주민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 행정부가 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데 반발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 정부에 뉴욕 미북 접촉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사실 등을 북한 내부 매체가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최고 존엄을 정면으로 공격한 미국을 규탄하는 군중 시위 움직임도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는 지난 2011년 6월 한국의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 위원장 등 3부자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보였던 반응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사격 표적지 사건이 터졌을 당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특대형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대남 비방의 열을 올렸습니다. 비난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해 대내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대외 방송인 평양방송, 대남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가 총동원됐습니다. 또 이들 매체들은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등 북한 사회 각계 인사들은 물론 평양방직공장 등 일반 주민들이 쏟아내는 한국에 대한 거친 비난의 목소리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사격 표적지 사건과는 달리 김 위원장을 인권 탄압의 주체로 낙인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대외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사실이 퍼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부 북한 주민들도 불법 구금이나 강제노동 그리고 총살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의 부당성을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도 최고 존엄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최고 지도자가 대내적으로 지닌 정당성의 문제 또는 정통성의 문제 그리고 특히 최고 지도자의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들에 대한 우려를 북쪽이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미국의 제재 인권으로 문제로 인한 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가급적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강한 통제를 하면서도 미국의 뉴욕 채널 차단을 통보한 것은 이른바 수령제 국가의 체제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기 나라의 최고 존엄과 관련해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적시함으로 해서 존엄을 그 훼손했다 이런 이제 내부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유역 채널을 닫았다고 봐야겠습니다.
고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발표를 계기로 향후 전국을 전시법에 따라 다뤄나가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이를 핵능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중 우호 협조와 상호 원조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중국과 북한이 축전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이 상호 축전 방식으로 조약 체결 55주년을 기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양국 친선을 발전시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도 또 김 위원장의 축전에 김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키며 양국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 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시장의 물가와 환율이 2013년 이후 3년 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 외화 사용 비중이 급증한 데다가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의 물가와 환율이 2013년 이후 3년 넘게 안정세를 보이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북한 시장의 쌀 가격과 환율은 2012년 4분기를 정점으로 안정화된 이후 3년 넘게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시장의 쌀 가격과 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각각 5.6%, 4.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12년 당시 물가가 전년 말 대비 80%, 달러 환율이 65%가량 오른 데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북한 시장의 쌀값은 1kg에 북한 돈 5천원 안팎, 달러는 8천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의 물가가 2013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심화된 외화 통영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외화 사용이 북한 원화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북한 당국의 통화 발행을 줄이고 통화 발행에 따른 이익 효과를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했던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2009년도 화폐 개혁을 하면서 북한 정부가 화폐 발행량을 아주 크게 늘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 와서는 북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과거의 물건을 살려면은 200배나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북한 원화 대신에 달러나 위안화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2013년 이후에는 북한이 통화를 이렇게 느린다 하더라도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향후에 북한의 물가의 그 변동은 실물의 수급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북한 당국이 지난해 당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월 생활비 100%에 해당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 화폐개혁이 북한 돈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수출입은행 주최로 열린 북한의 금융토론회에 참석한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북한에서 화폐개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2009년 말의 화폐개혁은 그 이전에 치렀던 그런 화폐개혁, 뭐 화폐교환입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비할 수 없이 컸고 따라서 이제 2009년도 몰수형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북한 원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시장화로 인해서 일정 정도 현금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사실상 그 현금 자산을 거의 다 몰수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북한 원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너도나도 외화를 보유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상황도 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탈북자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가구당 현금 자산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화폐개혁 이전 40에서 60%에서 화폐개혁 이후에는 60에서 90%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가구당 한 달 지출액 가운데 외화로 지출하는 비중도 화폐개혁 이전 20% 안팎에서 화폐개혁 이후에는 40에서 60%까지 커졌습니다. 외화가 사용되는 품목도 확대됐습니다. 화폐개혁 이전에는 가전제품이나 주택 구매 등 주로 고액 거래에 한정됐지만 화폐개혁 이후에는 쌀이나 밀가루 등 식량 구매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으로의 식량 공급이 원활한 점도 식량 가격 안정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가뭄 등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의 쌀값이 여전히 안정적인 것은 최근 수년간 축적된 곡물 재고량에다 비공식 무역을 통해 시장으로의 식량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GSNJ 인스티튜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상인들이
밀수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식량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 것은 식량 생산하고 전체 수요하고 견주어서 식량이 부족한 것이지,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는 그 식량 그 수요와 공급은 꽤 균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식량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6%와 9%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작년 같은 기간의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과 국제시장의 곡물 가격 안정화 추세도 북한의 쌀값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제시장과 중국 시장의 쌀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0.9%와 1.4%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보여온 시장에 대한 우호 정책이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연구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작동하는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비공식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조금 적어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시장이 작동하면서 어떤 지역에 어떠한 물품이 공급되고 이런 것들을 그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공급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지 않고 시장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 시장 물가의 경우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 시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 및 식품은 대북 경제 제재에 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뭐 공급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물가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고,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의 공급이 크게 줄지 않는 한은 물가가 크게 변동할 여유는 많지가 않죠.
다만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사재기 등으로 인해 쌀이나 기름값 등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북한에서도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엔은 고인물을 빼기 위한 장비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배수용 장비 등을 최근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배수관 300개와 양수기 예비 부품 20개, 물탱크 8개, 양동이 7천여 개가 북한에 곧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수관과 양수기 예비 부품은 북한 4개 시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홍수에 대비해 구호 물품도 이미 북한에 비축해놨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북한 주민 10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긴급 보건 세트와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용 음식, 비타민제, 영양 보충제 등을 비축해놨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질 정화제 320만 개와 정수기, 체중기 등도 비축해놨습니다. 이 밖에 학용품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품도 준비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연일 장마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 군인 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수 양수기를 비롯한 고인물 빼기 시설들에 대한 정비 보수를 잘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강바닥 파기와 재방쌓기를 하여 부침 땅이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이번 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한국기상청 김용진 대변인은 앞서 VOA에 올해 북한 장마기간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에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라선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100여 명이 숨지고 14,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게 이들의 방문 목적인데요.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이자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 도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을 비롯한 연방정부 부처, 각종 박물관과 세계 각국의 대사관이 몰려있고 상하 양원 의원들이 미국과 세계 현안들을 논의하고 관련법을 만드는 국회의사당도 워싱턴에 있습니다. 관광객들뿐 아니라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의 워싱턴은 가보고 싶은 도시 1순위입니다. 워싱턴의 한인 기독교단체인 워싱턴 북한선교회 밍크화가 최근 한국 내 탈북자 12명을 초청한 것도 탈북자들의 요청이 계기가 됐습니다. 밍크화 정일량 이사장은 이를 계기로 단체를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문물을 구경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양육을 해서 우리가 그 장차 통일 이후에 북한의 선교사로 이렇게 활용하는.
12명의 탈북자들은 미 동부 주요 관광지를 도는 한편 다양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열고 있는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도 한국 내 탈북자 3명을 초청했습니다.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한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열리는 이 단체의 올해 행사에는 한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가 초청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2세 청소년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려주고 이들이 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또 북한을 품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나우를 통해 최근 구출된 탈북 여성도 KCC의 초청을 받았는데요. 지 대표는 탈북자들의 워싱턴 방문 목적은 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내 고향 땅이 이제 자유를 이제 만들어 달라는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과 이제 국제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정말 우리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에 이제 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저희가 계속 이제 오는 것이죠.
지 대표는 국제사회를 이끄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대표는 지난해 그의 사연에 감동받은 미국인 기업가의 초청으로 미 주류 사회 모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 대표 외에도 한국 내 3개 단체 대표들이 워싱턴을 찾았는데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노채인 헨리송 북미주 대표에 따르면 이 단체 대표인 정광일 씨가 미 국무부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탈북자 출신인 북한 전략센터 강철한 대표는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사이스에서 워싱턴의 원 코리아 포럼을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두 단체 대표는 미국 지부를 통해 지금까지 수차례 워싱턴에서 미 주류 사회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있고 방문 기간 동안 여러 민간단체나 대학을 돌며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대표도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인권단체 남북나눔운동 카슴과 함께 한국 내 탈북대학생 10여 명을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3주 동안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워싱턴 지역 학술단체의 종류와 역할, 국제사회 현안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 IMF 등을 방문합니다. 카슴의 나승희 대표는 매년 한국 내 탈북 대학생들을 초청해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자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 몇 개가 있는가 너희가 알고 이런 얘기를 해라. 탈북 학생들 젊은이들이 통일을 준비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을 우리가 키우자, 이제 탈북 젊은이들을 키우자라는 의도를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통일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 세계 속에 도대체 우리 한국하고 북한이나 한반도라는 건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세계 경제 체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큰 마이크로 픽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마이크로 이슈를 알아야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세계 최강국이자 민주주의 시장 국가인 미국 워싱턴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설명입니다. 카슨 프로그램에 참가한 탈북대 학생은 지난해 8개월 동안 워싱턴을 방문했던 경험이 미국을 다시 찾게 만들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DC에 유명한 싱크탱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관의 이벤트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제가 배울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체계 등 여러 부분을 배워감에 있어 통일의 우리가 어떤 정부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헌법체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민주주의 체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내 대북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기자 역시 워싱턴 한인들에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장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강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이제 되고 있지만 현재 북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예, 그러고 보면은 가격 안정, 모든 것이 환율 안정. 네, 이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 대북 제재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북한 시장 상품을 넣고 이야기하면은 좀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상품을 넣고 좀 이번엔 할 생각입니다. 아주 그 민간들이 쓰는 소비용품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떤 김정은이 특별히 특권을 줘서 그 기업을 하고 있는 무역 회사들의 상품. 예,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로 넣고 볼 때에 그 대북 제재하고 북한 시장을 비교해 보면 봐서 예, 북한을 볼 수 있는 아마 좀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아무튼 이런 목적이 우선이고요.
7월 중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내 탈북자는 무려 20여 명에 달하는데요. 오는 9월에도 북한 인권 영화제 참석을 위해 다수의 탈북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영화제를 주관하는 노체인 헨리송 북미주 대표는 탈북자들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가 교육부의 한 고위 관리의 잘못된 말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관리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군요. 오늘 이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발언도 했는데요. 이 한 신문사 기자들과의 술자리를 겸한 저녁 식사에서 취중한 발언이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한 영화 속 대사도 그런 표현이었다 이런 취지로 취지였다는 그런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네.
이 관련 사실이 신문 기사화 된 이후로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마비 상태입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접속해서 비난의 글을 쏟아내고 있고요.
예.
급기야 어제는 국회의 장관과 해당 기획관이 출석해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중징계 요청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부가 사흘 만에 아주 이례적으로 해당 기획관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우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파면이라면 이게 공무원 징계 가운데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는 보통 정직, 강등, 해임, 그 다음이 파면입니다.
네.
제일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파면 후 5년간은 공무원에 다시 임용에 그 지원할 수가 없고요.
네.
보통 공무원하면 퇴직금이 아주 중요한 이 복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본인이 낸 연금만큼만 일반적인 경우에 절반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네.
교육부 기획관은 공무원 2급의 아주 고위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발언을 했던 기획관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아무리 취중이었다고는 하지만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낸 이 공무원의 이 잘못된 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지금 한국 국민들이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예,
있는 그런
파면이
부분입니다.
결정이 됐지만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거고요.
네.
이제 인사혁신처로 이 결정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본인이 또 소청 심사를 하면은 이 최종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우에도 개인의 어떤 발언 때문에 이 파면 정도의 중징계가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이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 발언을 다시 한번 되짚게 됩니다. 한국 언론에서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고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숨진 비정규직 청년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느냐 그렇다고
네.
생각하면 위선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한테 한국의 교육 그 미래를 맡겼다는 것 참담한 지경이라는 이런 실망감 감추지 않고
예.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교육부의 결정 좀 지켜보겠습니다. 토요일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도 멧돼지가 출몰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경기도 화성 동탄, 의정부, 강원도 철원, 인제, 전라남도 광양, 경남 함안, 그리고 서울 북한산 인근 홍제동에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네.
시간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보이고요. 늦은
네네.
밤에도 보입니다. 비닐하우스, 고구마 밭, 학교, 정문도 뚫고 들어가고요. 편의점,
네.
식당에까지 뛰어들어와서 뭐 사람들이 혼비백상 놀라게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최근에는 서울 북한산 인근에 나타난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네.
역사가 동원됐고요. 소탕 작전이 벌어졌는데
예.
이 포획된 멧돼지 두 발에 총을 맞고 난동을 멈췄습니다.
북한산이라고 하면 청와대 인근 아니겠습니까?
네, 불과 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안이 중요한 곳이고요. 청와대 인근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건 깜짝 놀랄 뉴스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멧돼지를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멧돼지의 이 체격이라 그럴까요? 크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먹이로 유인을 해서 포획틀에 넣기는 했는데 이 덩치가 180kg가
아이고.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위험을 대비해서 사살하게 됐다는 그런 경찰의
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경기도에도 나타나고 강원도도 나타나고 전라도, 서울까지 거의 전국
네.
대부분의 지역에서 멧돼지가 출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산이 가까운 지역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됩니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열겨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 7일에 경기도 의정부에 나타났던 멧돼지. 그 동네 작은 그 가게가 있는데 편의점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난장판 한 차례 친 뒤에
예.
그 인근에 있던 손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감자탕집에 뛰어들어가서 식탁을 넘나들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네.
밥 먹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 한바탕
예.
난리가 났는데 그 식당 안에 그 폐쇄회로 TV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상황이 그대로 녹화돼서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한 겨울철에는 이제 먹이를 찾아서 인근 마을로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멧돼지가 지금은
네.
한 여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더위를 피해서 온 것도 아닐 거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지금 한국 생태계에서는 멧돼지가 사실 제일 위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예.
멧돼지를 좀 개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상위 포식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멧돼지는 번식력이 뛰어나고 위에서는 조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인을 가리는 대회죠.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려서 그 우승자가 가려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왕을 상징하는 망토에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이 무대를 아주 우아하게 행진하는 한국 최고의 미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60년 전통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지난 금요일 8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는데요. 네. 올해 최고의 미인으로 뽑힌 여성, 서울 예선에서 진으로 뽑혔던 최고 자리에 올랐던 22살의 김진솔 양입니다.
네.
키가 177.2cm입니다. 아주 훤칠한 키에 동양적인 얼굴 생김을 가진 천연 미인의 탄생이다. 이렇게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77.2면 보통 여자들은 높은 굽 신잖아요. 저보다 크겠는데요.
네, 웬만한 남성들이 고개를 들고 봐야 할 것 예.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높은 굽에 그 하의를 신는다면 예. 우러러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네.
보통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때 한국의 그 진행자들이 뭐 가슴 둘레부터 허리 사이즈, 힙 사이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를 부릅니다.
네.
34, 25, 36. 뭐 완벽한 8등신 몸매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참 라디오라서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예, 뭐 대충 이제 느낌을 설명해드리자면 아주 예. 큰 키에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도 아주 오똑합니다. 뭐 이국적인 미모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특징이 있다면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광대가 조금 도드라져 있어서
예.
동양적인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인인데 한 번도 성형을 한 적이 없답니다. 자연 미인이라는 평도 같이 붙었는데요.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이런 미인이 세계 대회에 나가서 좀 한국의 아름다움을 좀 뽐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
뭔가 좀 이렇게 주최사와 세계 미인 대회 주최 쪽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나 봅니다.
예.
개최권 문제로 해서 한국 미스 코리아들이 지난해부터 세계 무대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이 세계 무대 출전을 위해서 오는 가을에 또 다른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어쨌건 간에 그 60년 전통의 한국 대표 미인 선발 대회 명성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서울 통신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뉴스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일본의 국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국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열린여당이 압승을 거뒀죠. 이로써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해왔던 헌법 개정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도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됐는데요. 일본 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